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유아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반론에 대한 답변을 17항에서 2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려야 함. 자, 제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유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례가 의미하는 그 영적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적인 중생이 유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의 자손으로만 여겨야 된다. 이게 제세례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유아들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참된 생명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나 아담의 자녀로 이렇게만 여기겠다는 이 제세례파의 주장 역시, 그래서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일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악을 아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중생함을 입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역사하심은 결코 유아가 중생함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유아이기 때문에 칼빈의 이러한 지금 그 설명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구원받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유아는 비록 그들이 어린 나이를 할지라도 그들이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칼빈의 이러한 주장을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저 뒤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되실 겁니다. 아기들이 모태로부터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서 새롭게 됨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유아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그 부모의 믿음의 보증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므로 그 아이들의 죄가 씻어졌다고 말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칼빈의 이제 설명입니다. 유아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요한이 바로 모태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기록한, 자, 이것을 가지고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요한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세례파는 이 같은 일은 요한에게만 일어난 단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세례파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는 악행을 범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천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이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에 충만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두 부모가 믿음을 가진 신실한 부모로서 자녀를 잉태했다면 그 아이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이미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칼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아직 유아이지만, 유아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더라도 그들에게 세례 베풀미 적합하다라고 여기는 근거가 된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리스도의 모범에 근거한 논지를 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갓난아기 때부터 거룩함을 입으신 것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차별 없이 그의 택한 자들을 자기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함에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육체로 범한 불순종의 죄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취하셨고 그 육체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렸을 때부터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육체가 성령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모태로부터 어릴 때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자녀였듯이 믿음의 자녀인 유아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칼빈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중생하지 않고는 택한 자들이 현세에서 그 누구도 부름받을 수 없음을 안다면 우리는 유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손쉽게 그리고 기꺼이 그의 능력으로 유아들을 중생케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유아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자, 칼빈의 이 같은 근거는 유아 세례를 받고 죽은 유아 영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좀 저명한 교육주의 칼빈 신앙을 계승하는 이런 목회자 중에 영어 유아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 책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입술로 고백한 고백이 없는데 유아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냐 이런 견해 때문입니다. 또 천국에 유아가 영아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유아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도 이 칼빈의 논리대로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의 입장을 따른다면 언약의 자손들이라면 유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 해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견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칼빈의 논리적 근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유아에게는 지식이 없다는 반론. 자, 제세례파는 이에 대해서 이견을 표합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성경이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유아들에게 들을 능력이 없고 그럼 어떻게 유아들이 하나님을 아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어린 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도의 말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콜링하실 때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절차와 경륜을 의미하는 것일 뿐 믿음을 갖게 되는 다른 방식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불변의 법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입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태어난 사람은 구원 못 받냐?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의 수단과 관계없이 이게 순수한 칼빈의 표현인데 복음 선포의 수단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내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유아들에게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구원관과 약간 대치되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분명히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부류들, 우리가 인정하는 저명한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 이 같은 칼빈의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칼빈의 주장을 잘못 오해하면 모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논리적 이해를 갖게 만드는 길을 열어준다 말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수단과 방편으로서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복음의 권위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극히 유아에게, 언약의 자손인 유아에게 국한지어서 이 칼빈의 논리를 이해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임으로 확 펼쳐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펼쳐가면서 이것을 다 여기에 적용시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가 구원으로 부르시는 가장 일상적 절차와 경륜이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분명히 먼저 못을 박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가 구원으로 부르시는 가장 일상적 절차와 경륜이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분명히 밝히고, 그러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예외적으로 달리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칼빈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 부분을 차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후그 유아가 성장해서 충만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일부를 지금 받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느냐라고 칼빈이 반문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만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에 있다면, 그런 은혜의 일부분을 받아 누리는 유아들 가운데 일부가 유아의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유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바라보도록 영접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게 칼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신자의 자녀든 불신자의 자녀든 모든 영아와 유아가 다 영아와 유아라면 무조건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도, 언약의 자손들의 자녀들, 유아세를 받았든 안 받았든 언약의 자손들의 자녀가 영아나 유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면, 칼빈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영생의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라는 쪽을 지지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주장을 확대 해석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개별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주장을 분명히 낳게 될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칼빈의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이것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구원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외에도 구원받을,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유아에게, 즉그 부모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유아에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후대에도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칼빈마저도 유아들에게, 그럼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지식을 유아들이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미결의 상태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카멘트하지 않는 거예요, 칼빈이. 다만 제세례파처럼 진리가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스스로 그건 아닐 거야라고 단정하고 부정하는 이런 오만함에 대해서 칼빈은 경계할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유아에게는 회개나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제세례파는 세례는 회개와 믿음의 속례인데, 그렇다면 회개든 믿음이든 이것이 유아에게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유아들은 세례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함으로 세례의 의미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제세례파가 펼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할례가 분명히 회개의 증표인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할례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 표현을 하죠. 칼빈은 그러므로 세례와 할례가 동일하다고 볼 때 세례를 통해서 유아들은 죄를 씻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유아들의 죄도 씻어졌다는 걸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다. 할례가 죄사함에 죄 씻음에 회개의 의미가 있다면 역시 세례에도 동일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회개와 믿음의 성례로서 유아들에게 행하셨으므로 유아들은 지금 세례에 참여한다 해도 모순될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자, 이러한 칼빈의 설명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부분이요?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칼빈의 논리는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이 탁월한 위로가 되는 거죠. 두 믿음의 부모의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그 유아의 구원의 문제. 이 하나님의 예정의 차원에서 볼 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칼빈이 주장한 그 중요한 교리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그것에 근거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칼빈의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칼빈이 주장하는 유아 세례에 대한 이 모든 긍정적인 그의 주장은 칼빈이 얘기한 이 바로 교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유아들은 할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패하고 더러운 본성을 죽이는 일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할례를 받은 것이고 성년이 되면 실제로 그 타락한 본성을 죽이는 일을 실천하지 않느냐. 유아들은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이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같은 칼빈의 모든 논리는 바로 예정론에 입각한 논리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영혼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철저하게 배경으로 두고 칼빈은 지금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세례파는 바울이 말하는 것에 예를 듭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세례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또 이제 제세례파의 주장이거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이 세례인데 이 세례의 개념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유아들에게 행한 구약의 할례 역시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할례도 어린 아이한테 주면 안 되는 거고 성인들한테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이 유아 세례의 문제를 이렇게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논리를 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물이 우리의 구원과 중생과 회심이다라는 거죠. 그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를 그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입술의 고백,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의 유효성을 칼빈은 적극 지지하고 이게 성경의 입장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세례파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제세례파의 주장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알미니안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지 사람이 행하지 않는데 고백이 없는데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습니다.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제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로 검증되어야만 그 구원의 유효성이 증명된다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예정, 즉 선택과 유기라는 구원의 섭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기를 쓰고 유아 세례를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칼빈의 5대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 안에서, 예정 교리 안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왜 칼빈이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궁극의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례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섭리의 증표라면 유아 세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 이게 유아 세례에 관한 칼빈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행위가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아랄지라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여러분 제세례파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개혁판에서도. 제세례파가 유아세례에 대한 부분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들이 소수이긴 하나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결국 인간의 행위의 중요성이 불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칼빈의 유아세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우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교리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유아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칼빈이 이러한 의도 속에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도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